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옛 세상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나이의 연대를 계산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게까지 1500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길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또 한 사람이 거의 1000년씩이나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연수가 지나면서 인간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생각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들의 삶이 개선되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참으로 인간의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의 긴 수명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악에 악을 더하여서 땅의 강포와 부패가 널리 충만하도록 하는데, 그들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도록 한 그런 비참한 인류의 역사를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창세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들이 좀 나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홍수 이전의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치심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꾸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자랑하면서 현대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이건 왜 이러느냐 라고 하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읽는 것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류의 일반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창세기를 역사책이나 과학책으로 읽으려 하지 말고 구원의 책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아의 시대에 와서 그의 시대가 너무나 세상에 이 죄악이 가득하였고,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고,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그리고 패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의 일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류의 일반 역사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상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지나고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장으로 가면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2장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가 거기서 민족을 이루도록 한 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10장까지만 아주 긴 기간의 인류의 일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 즉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는 온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를 통하여서 이룬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인종들 중에 가족들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에게만 복음과 또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역사를 안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느냐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핀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인류를 상대하지 않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이 그를 표본으로 그를 본받음으로 구원의 길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선택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그것을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류의 일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일반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아담의 타락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많은 동물들 중에 조금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며 인간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 땅에 사람들이 긴 기간 동안 생존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탁월한 문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들이 노아의 때에 와서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노아의 시대와 노아와 그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900년, 1000년을 생존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이 900년, 1000년을 살면서 그들의 지적인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문명을 이뤄나갔다면 우리보다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더 놀랍게 문명을 이뤄나갔을지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생존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으로 극한 악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인간 본연의 한계를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선조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인류의 일반 역사와 노아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함이 없이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 인류의 대표자들과 같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아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노아의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초반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멕과 그 아들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인간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교만함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결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극명하다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철학을 쫓아가지 말아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이 교만한 생각들을 굴복시켜야 하고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일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실패한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에 거기에서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읽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한 대답이나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사 중에 이 노아의 기사에서 특이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는 듣고 순종하는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기적인 선택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자기의 생각의 악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삶을 따르지 않고 그는 자기 조상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이 말은 결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그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흠 없는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에 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노아가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비록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리고자 그의 모든 최선을 다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언제나 의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가 가끔씩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노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바로 그 앞에 5장에서 에녹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것처럼 노아는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에녹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노아의 이런 모습과 아울러서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들 속에서 부패하였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경건함에 비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은 노아의 의로운 삶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해졌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6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또 궁금해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왕들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세세 후손들인 믿는 경건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해석을 취한다면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의 아들들이라는 말과 교차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맡은 왕들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부패하여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도록 사람들에게 그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억압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역사 이래로 수많은 왕들이 그 포악한 독재자 왕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즉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많은 여자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후궁으로 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을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세속적인 삶이 충만해져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 밖에는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들이 결코 작은 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특권에 비한다면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불법이 난무하고 강포와 폐역이 충만한 그와 같은 세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 점점 부패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를 주목하여 본다면 참으로 노아의 빛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의인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가 그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 가는 그 나그네들이 그 정오의 뜨거운 떼약 볕에 그들이 기진할까 하여 자기의 장막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다섯 번이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고 거짓된 신앙을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볼 때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가 소외되는 것 같고 참된 믿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부를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와 같은 그런 경건한 믿음과 삶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신을 따라서 부패해져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또 소외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육신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멸절시키는 이 심판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대의 악함과 타락과 부패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의 경건한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반 동안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참 지혜가 부족하고 또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때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모든 죄악과 부패를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시고 너는 고패로 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말씀하시고 그 방주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인간의 불충성과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가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참으로 노아가 구원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 홍수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시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이나 고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의 이 규모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는데 한 규빗을 한 45cm 정도로 보통 계산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배의 길이는 135m가 되고, 그리고 폭은 22m가 되고, 높이가 13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와 같은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을 한 상씩 이끌어들여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의 규모를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함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새로운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생물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 세상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배를 통하여서 모든 생명체들도 보존하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도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충실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노아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자신의 시대에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도 신실하였습니다. 그가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조선 기술과 재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술자들을 통하여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홍수를 그가 120년간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노아에게 임금을 받고 방주를 만든 그 기술자들조차도 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그의 삶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방주를 만들 때에 그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평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였고, 그리고 노아는 이 긴 기간 동안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 내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 120년 동안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기울일 때에 그것이 정말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지 아닐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노아만은 그것을 정말 믿고 자신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방주를 만들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은 그를 비웃었는데, 마침내 120년이 지나고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때에 온 세상은 물에 잠겨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순종의 차원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진실한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불순종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주님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에도 재현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이야기는 먼 옛날에 있었던, 옛날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노아의 사건은 온 인류에 대하여서 주는 경고의 말씀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육체적인 삶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아처럼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디 산에 가서 주님을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듣는 그런 충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정죄 받음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관심이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졸지에 멸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결코 허탄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알고 노아와 그의 시대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앞에서 분명한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